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께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로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돕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강릉 수양에 있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 단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강릉 수양에 앞에 서면 의자만 보여 사람 안 보이고 정말 이 대덕 수양관 오니까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어제 신년사 말씀 전하시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한 사람도 안 주무시고 다 올라오시는 걸 볼 때 우리 성경이 너무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예,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2013년 저도 이 복음 앞에 계속 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년 전에 나주로 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다가 나주 오니까 여러분 나주 아시다시피 나주는 유명한 거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예, 나주 배. 그리고 또 유명한 것 있더라고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홍어. 예, 나주 예, 홍어가 아주 유명한데 영산포 홍어. 나주는 나주시와 영산포 두 도시가 합해져서 나주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어가 있어서 초장집에 가도 홍어가 나오고 잔치집 가도 홍어가 나오고 홍어가 빠지는 데가 없었어요. 저는 원래 고향이 전라도인데도 홍어를 별로 안 먹어봤어요. 오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여러분 드셔보신 분 아신 것처럼 코끝이 막 확 트이죠. 그럼 무슨 냄새가 나죠. 암모니아 냄새.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도대체 홍어가 뭘까? 원래 홍어 맛이 이런가? 또 홍어는 어떻게 생겼는가? 좀 찾아보니까 홍어는 여러분 그 뭐죠? 도다리 말고 뭐죠? 좀 더 예? 가오리과래요. 가오리과. 그렇게 생겼고 삭히니까 그런 맛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 홍어의 유래가 어떻게 됐을까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유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조선 말과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왜구가 너무너무 남해안을 많이 약탈을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흑산도 옆에 영산도라고 있었는데 이 주민을 나중에 영산포로 이주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강제로. 이 주민들이 이제 음식을 싸우는데 그중에 생선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는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많은 시일이 걸렸겠죠.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생선이 신선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다 변해져 있더라는 거죠.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버리는데 그중에 홍어는 변하긴 변했지만 맛이 좋더라는 거죠. 변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홍어가 사람 입으로 알려지고 오늘날 이 홍어가 됐다고 이런 유래가 있었어요. 제가 이 홍어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저는 홍어 장사 아닙니다. 이 홍어 맛이 너무너무 독특한데 세계에서요 악취 음식물 중에서 열 번째를 뽑으라 했는데 그중에 1위가 스웨덴 음식이고요. 2위가 이 홍어, 삭힌 홍어랍니다. 그 정도로 세계에서도 유명한 악취 음식으로 통하더라고요. 제가 이 홍어의 썩은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어 그대로 있으면 지금의 홍어 맛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홍어를 푹 삭히니까 한 보름 정도 삭히면 코가 펑 뚫어진대요. 그 정도로 하여튼 독특한 맛이 나고 냄새 나고 많이 삭히면 삭힐수록 맛은 더 강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생각 그대로 있으면 여전히 나로 살 수 있고 살 수밖에 없고요. 내 생각이 썩고 내 생각 말고 다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로서는 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박무사님께서 식물성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하시더라고요. 식물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계속 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계속 한 자리에 있습니까? 계속 옮겨 다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사람도 사람 마음도 식물성 마음이 있다는 거죠. 늘 한 곳에 고착돼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은 정말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께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께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 중이에요.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는 600명이었어요. 어느 누가 봐도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 두려워하고 숨고 떨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요나단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던 새로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께로 건너가자. 이 마음은 이 요나단 마음에 없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숨어 지내고 막 두려워하고 이 속에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하나가 요나단 마음속에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더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딪히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이 차이가 있는데 내 생각이 잘 안 비워지는 거예요. 2013년 한 해를 제가 쭉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 쭉 한번 살펴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이 군사들처럼 그 큰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숨고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저 블레셋 군대께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마음인데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너 마음하고 내 마음은 다른 마음이야. 너 마음은 틀린 마음이야.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올 7월 달에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한국 월드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제가 이번에 곳에서 예배 준비를 맡았어요. 그 모래사장에 이제 의자를 깔고 예배 준비를 하는데 계속 비가 왔어요. 먹구름이 막 너무너무 심하게 막 몰려오고 의자를 까는 제가 느껴지기를 아무리 희망을 가져보려고도 형편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비는 계속 떨어지고 의자는 까는데 도대체 왜 의자를 깔면 의자를 닦아야 될지 마야 될지 닦은들 또 비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비가 떨어지면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재작년에는 하나님이 달을 뜨게 하셨다만 이번은 아닌 것 같다.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저 마음속에 계속 이 마음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준비를 했는데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비가 그쳤어요. 놀랍게도. 중간에 살짝 한번 스쳐 지나갔지만 비가 그쳤어요. 누가 맞았습니까? 제가 맞았어요? 하나님 맞았어요? 저는 틀렸어요. 또 폐막식 할 때 서울시청 앞 그 잔디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학생들 자유관광 가는데 이제 저는 예배 준비라서 이제 거기 예배 준비를 의자를 깔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도 비가 왔었어요. 저 마음이 또 어떤 마음 들겠어요? 개막식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만 이야 쉽지가 않겠다. 정말 형편은 어려웠어요. 그날도 놀랍게 비가 그쳤어요. 한 3시쯤부터. 그리고는 한참 진행되는데 빌딩 사이로 달이 떴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냐. 불가능한 것 같아. 장마철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군주숙고 해외 봉사하는 학생들 이제 13기 2차 워크숍을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나라를 적는데 진짜 인기 있는 나라가 있고 인기 없는 나라도 있고 하는데 미국하고 자메이카는 거의 막 숫자가 비슷해요. 자메이카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근데 저 아들은 작년에 12기로 아프리카 말라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해외 나가면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저 아들은 아주 튼튼했어요. 운동도 잘하고. 약 우리 아들은 강릉 링컨에 있었는데요. 계속 못 만들었어요. 누가 안 시켜도. 이번에 군대를 갔는데 이제 2등병 달고 군대를 갔는데요. 상병 또 그다음 병장들이 같이 운동을 하다가 우리 아들하고 다 우통보고 운동을 하는데 병장 상병들이 기가 죽더래요. 이제 신입생이 훨씬 자기들보다 몸이 더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 이렇게 건강한 아들인데 아프리카 말라이 가서 다쳤어요. 당시 선교사하고 선교사님 가족들 이 고속도로를 스타렉스로 타고 가다가 스타렉스가 전복됐어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내리막길이었대요.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한 15m를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 탄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제 살았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차가 앞으로 처박혔는데 깡통처럼 찌그러졌다 하더라고요. 온통 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수습하려고 가보니까 온통 피투성이고 차가 차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차에 몇 명이 죽었냐 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다 살았어요. 물론 큰 부상도 많이 당했지만 그중에 제 아들은 그냥 졸다가 아주 그 차에서 최고 민첩해요. 근데 좋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부딪혔는데 왼쪽 눈하고 광대뼈 모든 왼쪽 얼굴이 다 함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6시간 기절에 있었어요. 그거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한국에 들려오는데 요새는 전화로 오는 거 아니고 대학생들 카톡 있죠? 자기들끼리 막 하니까요. 다 심하게 나 카톡이 날라왔는데 그때 저는 강릉에 강릉 교회에서 겨울 수양의 김장 제가 돕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이제 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은 학생들이 많다더라. 제가 갑자기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야, 큰일 났구나.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여학생들과 같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심한 아이들 먼저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우리 새 학생을 제가 보는데요. 그냥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왜냐하면 저 아들은 왼쪽 눈이 T자로 찢었는데 마치 연극할 때 이렇게 막 분장하는 것처럼 꾸며놨어요. 굵은 까만 줄로 말라기해서 듬성듬성 T자로 꾸며놨고 여학생 하나는 왼쪽 이렇게 비꾸무려졌는데 그렇게 듬성듬성 어느 학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졌는데 듬성듬성 꼭 연극 분장 같았어요. 그래서 저 아들은 눈꼬리 쪽이 막 한 두세 갈래로 찢어졌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성한 눈도 같이 꼬매버렸어요. 눈이 한쪽이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도 눈이 지금 함몰됐는데. 예, 이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남교회 박 목사님께 인사를 시키려고 이 학생들하고 같이 부모들하고 같이 갔는데 목사님 보시고는 혀를 끌끌 차시고 너희들 정말 고생했다. 그러나 괜찮아. 한국 성형기술 세계 최고야. 너희들 3일만 고생하면 깜짝같이 옛날처럼 돼. 걱정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멘 했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 목사님 저 아들은 성령이 아니라 지금 뼈가 다 깨졌어요. 뼈가 먼저 뼈 수술을 해야 돼요. 성령은 저 여학생들이야. 저 여학생들 우리 아들은 뼈 수술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 목사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저 마음속에 이제 그 말이 아멘이 안 되고 내 저 마음속에 거부를 하더라는 거죠. 거부를. 왜냐하면 마치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산다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마치 제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저는 저 마음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병원 가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수술을 했어요. 아주 요즘에는 안면 재건 수술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최고 권위자에게 수술을 받는데 한 7시간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신경도 끊어져가지고 신경도 있고 그리고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강남교회 IIF 관계되시는 집사님이 문병을 모셨더라고요. 쭉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눈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요. 야간에 운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잠깐 집무실로 좀 올라오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목사님이 자네 성경 한번 펴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뭐 성경을 찾으려고 합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 한번 찾아보게 읽어보게.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네 눈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다 나왔네요. 그럼 됐어 가보게. 이것이 교제였대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눈이 나왔대요. 거짓말처럼. 교제 너무 간단하죠?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야 참 감사하다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왜 저분이 내게 저런 간증을 들려주셨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다면 우리 아들 얼굴도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말씀 속에는 다 나은 거예요. 야 그런데 왜 내가 목사님 말씀을 거부했지? 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들은 지금 뼈가 깨졌어. 뼈가. 뼈 수술을 해야 돼. 내가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목사님 말씀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했구나.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틀린 것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렇게 신앙을 했구나. 내 생각과 틀려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더라는 거죠. 염려가 되고 저 아들 어떻게 되지? 과연 정상으로 살 수 있을까? 사실 너무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때 제가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내 생각을 이제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러면 우리 아들 다 낳았네요. 온전하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두세 차례 수술을 했지만 예, 저 아들 얼굴 깨끗하게 복원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1일 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요, 물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저 아들이 군대 가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야 될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살리고 또 다 온전히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군대를 갈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 뼈가 뭐 물론 얼굴뿐만 아니라 아마 허리가 어디보다 다 조금은 뒤틀렸겠죠. 너무 심하게 다쳤으니까. 진단서를 가지고 이 병무청에 과연 이런 상태인데 군대를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아무리 뼈는 심하게 다쳐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뼈는 붙는다. 군대 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10월 1일 군대 갔어요. 지금 건강하게 군대 생활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우리가 건강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진짜 우리 막 수없이 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2013년 한 해 세 사람이요, 세 명의 이 사람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여주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조동진 이 전도사님. 이분이 말기 암 환자로 이제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 목사님 이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초청했고, 검사해 보니까 또 대장암도 걸려 있었고, 제가 알기로 간암이 걸려 있는 사람들 꼭 3개월째 되니까 다 죽더라고요. 근데 암이 두 개 걸려 있고 말기 암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덕에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옆에서 같이 했어요. 기분이 참 묘한 거예요. 야, 이분이 지금 흙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 내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고. 야,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야, 진짜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다. 정말 제 마음속에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김선영 목사님. 제가 강원도 갔을 때 지역장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 얼마 전에 광양교회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이 광양교회에 가셔서 어느 날 여수에 이제 무슨 모일 일이 있었는데 여수로 제가 딱 가니까 실내에서 사회자님들이 런닝만 입고 탱탱볼로 족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막 땀을 흘리면서 런닝 입고 족구를 하고 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아, 김선영 목사님이 족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도 제가 기분이 묘했어요. 야, 저분이 어떻게 족구를 하고 있지? 저분은 지금 사라져서 없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족구를 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저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수연 자매. 여러분 다 아시죠? 호락 방구사님 말씀 많이 하셔서 지난주에 이곳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현재 91%가 암이래요. 몸에 91%.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 걸려있는 사람 전세계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죽고 최소한 자매만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증할 때 뭘 하냐면 자꾸 암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역사를 하는지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해왔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올바르게 사는 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만약에 요나단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안 줬더라면, 여전히 블레셋 군대 때문에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니까 단 둘이서 이제 블레셋 군대끼로 건너가더란 거죠. 이거는 도저히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은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더란 거죠. 열왕기하 7장에도 네 명의 문둥이가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와서 아무리 성 밖에서 양식을 기다려도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 명의 문둥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 하나를 주더란 거죠.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아람 군대께로 가서 항복할 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 성을 바라보고 양식을 기다리는 이 마음, 이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람 진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더란 거죠. 전혀 새로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의 문둥이 그들 마음의 근본 마음은 그냥 성문어기에 머물러 있는 거였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하나 딱 주니까 아람 군대로 건너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나주교를 와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건물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예배당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13년 전에 형제 자매들 몇 명 안 되는데 참 어렵게 땅을 구입해서 건물이 세워졌더라고요.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유치원 건물이었는데 블록으로 지었어요. 블록. 창고처럼. 근데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어요. 13년 전에. 근데 있다가 땅, 도로보다 낮으니까 푹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리식 건물 지붕 보면은 지붕 보통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 있죠? 파란색. 이 색깔에 푹 꺼져 있어요. 예배당 안은 온통 금가 있죠. 저는 가운데에서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새 집에 살다가 헌 집에 오니까 살기가 쉽지가 않대요. 처음부터 헌 집에 살다가 왔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로 지어가지고 살다가 오래된 건물에 있으려니까 그것도 다 침침하고 금가 있죠. 너무 누추하니까요. 물론 저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을 기는 어렵겠다 이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방법은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미 불법을 많이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다가 아무나 누가 신고만 하면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그전 것도 다 뜯어야 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는요 나는 더 이상 안 지을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딱 한 번 지으니까 내 건물 한번 짓는 것은 참 재밌었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딱 내가 원하는 모양에서 딱 지어서 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두 번은 안 짓고 싶은 거예요. 두 번은. 여러분요, 여러분 건물 한번 지어보세요. 허가 받는 거 쉽지 않죠. 결정하는 거 전문가도 아닌데 결정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물질 그때그때 나와줍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죠. 형제 자매들이 애를 안 먹입니까? 애 먹이죠. 안 짓고 싶은데. 그런 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형제 자매들이요 짓자고 하더라고요. 짓자고 하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사냐, 다 자기 삶을 살면서 짓자는 거예요. 연보도 안 나왔어요. 연보도 한 달 재정도 막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예배당 짓는 것은 좋아하더라고요. 그 물질 작정하니까 작정은 안 나와요. 그래도 짓재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저히 제가 부담스럽고 시장은 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어느 날 영상교재를 보는데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말씀, 우리가 저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이 오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당을 짓기로 하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저희들 땅이 한 280평쯤 돼요. 아주 적지는 않죠. 시내 한 복판에 있어요. 중심에. 혹시 여러분들 지도책을 펴서 나주를 보시면 볼펜을 가지고 나주 정복판을 콕 찍으면 저희들 교회예요. 그 정도로 딱 그 최고 중심에 있어요. 시장 가는데 걸어서 5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땅인데 이제 설계를 넣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 가는데 준비를 가는데 어느 날 지역장 목사님을 제가 좀 초청을 했어요. 저희들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 건물을 둘러보시고는 앞으로 10년, 20년 그렇게 본다면 너무 좁다. 새로운 건물 한번 찾아봐라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이미 설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좋은 땅도 없습니다. 아,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계를 막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해보니까 마당이 없는 거예요. 마당이 지금보다 훨씬 조금 더 크게 최소한 한 230평쯤 지으려고 하니까 마당이 없더라고요. 야, 목사님 보시는 것이 맞다. 앞으로 10년쯤 되면 답답해서 어찌 살겠냐. 땅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땅을 알아보는데, 아, 의외로 시내 최고 중심에 산이 있는데요. 큰 도로에서 바로 200m 올라가는 그 산 중턱에 너무너무 좋은 땅 750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 대전도 집회 때 박 목사님을 모시고 땅을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보시고 뭐라 하셨겠어요? 야, 목사님 최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땅이래요. 그럼 땅 사야 되겠죠? 의외로 진짜 찾아보니까 이거는 제 마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은 이곳에서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보게 하셔서 땅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땅이 있더라는 거죠. 땅도 싸요. 750평인데 3억 2천. 쌉니까 안 쌉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는 천만 원 깎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직 지금 타협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렇게 싸고 좋은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는데 받아서 사는 거다고요. 내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틀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내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 나는 내 생각 범위를 못 넣는 거예요. 절대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봄이 돼서 예배당을 이제 짓기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겨울에 땅을 사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형편을 보면은 작정을 해서 예배당을 따고 사고 또 지금 건물을 팔아서 더 좀 보태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많은 돈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 일 안 하시겠나 싶고요. 제가 올 7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은혜를 입어서 가서 계속 또 목사님 사역자님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온 지가 13년이 됐대요. 13년이 됐는데 갓 나온 사역자들도 다 박 목사님 모시고 월드캠프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자기는 13년이 됐지만은 목사님 한번 모시지도 못하고 야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역자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뭐라 하셨냐면 자네 아프면 좀 아프다고 좀 해라. 아파도 아프다 소도 안 하고 너무 그리 지내니까 제가 봐도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참 어렵고 그리고 또 어느 선교사님이 이곳에 아프리카에 왔지만 너무너무 어렵다. 사회자들도 다 자기를 싫어한다. 너무너무 힘들다. 제가 봐도 아이 이번 얘기 놔두면 안 되겠다. 참 어렵겠다. 교회가 어려워지겠다.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교제해 줄까? 내 생각처럼 그렇게 하실까? 아주 궁금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제를 하시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접으시고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장 1절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만. 자, 유다의 죄가요, 금강석 끝 철필로 번제단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견고하게 새겨져 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덮으니까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는 거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약속을 자꾸 지우는 일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하게 이 죄가 새겨져 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사단은 이 약속을 지울 수가 없다. 하나님 힘있게 일하실 것이다. 이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만든 어떤 악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약속을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우는 거예요. 이것처럼 약속을 믿고 자녀들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도울 걸세. 이렇게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꾸 형편을 보면서 내 생각은 안 되겠다 되겠다 길이 났어요. 내 마음 나는 선악간의 어떤 기준 속에 나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종은 자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약속 믿고 달려나가면 지금 형편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저 마음을 하나님 또 찢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자, 전혀 나는 내 형편을 보고 거기에 판단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사들더라. 문둥이 네 명이 진짜 아람 진에 가면 자기들 생각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다 죽일 것 같았는데 가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해서 이 세계 바로 하나님의 세계더라는 거죠.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 살리려고 가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죽은 나사로를 놓고 마르다가 보는 것하고 예수님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르다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안 돼. 죽기 전에 오셔야 됐어. 마음이 좁혀져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아니야, 마르다 너 눈 틀려. 나사로 살리라. 자, 마르다가 볼 때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살았어요. 그러면 나사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듣는데 야, 나는 마르다의 눈이다, 마르다의 눈. 올 작년 한 해 동안요 계속 마르다의 눈으로 살아왔어요. 나는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의 눈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 살리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마르다 마음속에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이 마르다처럼 저에게 계속 내 마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이 올라오지만 내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이 길이 잘못된 것을 제게 분명하게 비춰주시면서 너 아니야. 너는 늘 틀린 자야. 이 말씀만 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죽었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오히려 예수님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14장 7절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불신이 올라오죠. 자, 마르다가 볼 때는 죽었어요. 예수님 볼 때는 살았어요. 그러면 내 눈을 두고 누구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눈으로 봤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이 틀린 걸 정확히 보여주시면 이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같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번 내 생각만 한번 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생각이 자꾸 가로막더라는 거죠. 저희들 교회 형제 한 분이, 이분은 참 부지런해요. 쓰리잡을 하다가 지금은 투잡을 해요. 참 부지런하죠? 남들 잠자는 시간에도 막 일을 해요. 예배 시간에 늘 졸아요. 그런데 이분이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어떤 버릇이냐면 저는 나중에 와서 알았어요.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구제옷. 여러분 구제의류 아십니까? 저는 그것 몰랐어요. 보세품은 알아도. 이분은요, 틈나면 구제 옷가게 가서 뭔가 사오고 또 틈나면 사오고. 제가 나주 가니까 어느 날 구두를 한 클래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구두 명품입니다. 이거 참 좋은 구두입니다. 그 새 겁니까? 아니, 구제인데 명품입니다. 제가 신었겠어요? 안 신었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일명 깔끔이. 나는 남은 거 안 신는다. 나는 새 것 신을 믿으면 가지지. 왜 남은 신던 거 신어? 제가 신발을 신어보지만 구두에 땀이 얼마나 차는데요. 집주에서 남은 거 못 신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때 또 다른 구두를 또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더 명품입니다. 아, 나는 안 신어. 형제 신어. 이분이 교회 마당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10년 동안. 이번에 낡은 집을 샀어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가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이삿짐을 싸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그 혹시 노란 컨테이너 박스 아십니까? 한 10박스가 넘게, 그러니까 까먹었어요. 10박스가 넘는데 자기 옷이에요. 전부 다 구제 옷. 이분은요, 하여튼 취미가 자기 옷 사러 가는 거예요. 구제 옷. 누가 달라 해도 잘 안 줘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새 집에 가니까요, 벌써 짐이 가득해요. 막 구제 옷. 아니 차라리 형제 구제 옷 가게를 해라. 이리 싸두지 말고. 새 집이 벌써 구제 옷으로 가득 찼다니까요. 왜 이분이 계속 이 구제 옷을 사 모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라 있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거예요. 아, 이분이 복음에 관심이 없이 살았구나. 복음에 관심 없이 사니까 구제 옷에 취미를 붙인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어제 그랬죠. 이분 수양인을 오셨어요. 네. 이제 어제 마지막이잖아요. 2013년. 어제부로 구제 옷은 끝났습니다. 형제님. 이제 새 옷 사야 됩니다. 새 옷. 근데 저는요, 나중에 올 때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받고 왔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가도 누구랑 싸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이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마음을 갖고 왔는데,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굳이 옷 입고 살겠냐. 어쩌다가 하나 뭐 그렇게 얻을 수 있지만. 그리고 뭐라 하냐면, 도대체 새 옷 사 입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좋은 옷이 있는데 새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부로 딱 제가 구제 옷은 이제 빠이빠이다.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구제 옷 귀신이 들어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강대상에서 선을 난다 했어요. 이제 마음 안 바꾸면 전국 형제자매들 다 안 나가. 일어났는데도 마음 안 바꾸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진짜 말씀 믿고 달려나가면 하나님 돕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건데 그렇게 형편없이 살더라는 거죠. 그 참 그것이 안타깝더라는 거죠.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23장 19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근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인장 아니신 후회가 없다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면 하나님 절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그분은 시근치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